자, 오늘은 영적 정비 다섯 번째 다루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크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 무기, 영적 장비 다섯 번째 아이템을 다룹니다. 구원의 투구. 로마 군사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구가 없으면 적의 전투용 도끼라든지 어떤 공격 무기에 바로 일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죽이 아닙니다. 저것은 청동으로 제작되어 있고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도 그리고 도끼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동으로 제작되어 있고 머리와 뺨과 턱까지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그 위로는 깃털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의 안쪽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쪽에 스펀지 무엇으로 둘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할까?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한다. The helmet of salvation.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어떤 의미로 구원이 머리를 보호할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받았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차 나의 소유로 확보된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소유로 확보된 이거는 다가올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츰차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비교적 뒤쪽에 써진 서신이고요. 사역 초기에 썼던 서신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때에는 이 무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감사하게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인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지금 호신경이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아이템이 나와요. 그래서 5장에 클로징하면서 여기에 호신경으로 믿음과 사랑을 언급해놓고 에베소서에서는 뭐였어요? 호신경이. 뭐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예,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이템인 투구를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밝혀주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머리를 보호하는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착용함으로써 나의 소유로 확보된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로 내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는 성경적으로 세 가지 차원이 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는 중이며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이고 미래에 구원의 완성이 이를 것이다. 이 측면은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 인격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영에 일어난 구원, 혼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 몸이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의 사실로 어디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요? 과거에 발생한 이 구원은 어디에 일어난 것일까? 영의 변화예요. 내 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신학교에 가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다루어요. 칭의 가지고. 많은 참고 서적도 읽고 칭의, 어렵다 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영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I was saved.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원받고 있습니다. I am being saved.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을까?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에요. 어떤 측면인데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정의 감정과 생각과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도 저하고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 저분이 변하는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변하는구나.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어디에 변화가 생길까요? 이미 나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영, 혼의 영역에 있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자꾸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발생할 것인데 어디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일까?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것을 영화라고 그러는데 glorification, 영화, 영광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구원이란 말은 없지만 여기 속량이란 이 말이 구원과 동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이, 신자의 몸이, 양자된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변화되어서 질병과 사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 우리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영혼 육 가운데 육의 변화를 우리는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죠. 나는 구원받았으며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예수님 닮아가고요.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다. 자, 이제 구원의 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다가올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확신이에요. 소망의 투구를 내가 쓸 때 어떠한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미래적인 어떤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인데 그 생각, 그 지점이 현재를 사는 나의 생각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것을 조금 조금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러한 구절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이 감격이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복,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때가 언제인가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와, 이러한 신분이 되었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5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은 말세 인류 자연 역사의 마지막 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약이 잡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약이 잡힌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4절 중간 지점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의 구원과 그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 무슨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사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 4절을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요. 구원이 완성될 때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인가 사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유업의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해당됩니다. 유업의 상속이라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있는데 그래서 유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인데 이 가능한 현실이 뭐냐 하면은 썩지 않고 드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은 단어 가운데 앞에 A가 들어가면은 뭐가 아닌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전부 다 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프다르돈 이런 식으로요. 아가 들어가 있어서 뭐가 없는 지금 이 세상에는 이것이 있어요. 썩는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에는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썩지 않고입니다. 죽음이 약탈할 수 없는 부패와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죽음과 부패가 현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죽음이 부패가 없는 영어로 방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 방수 waterproof 그렇죠 waterproof 불에 타지 않거나 내화성이 있는 그건 뭐라고 그래요? fireproof 그렇죠 그럼 썩지 않고 죽음이 약탈할 수 있고 부패와 상관없는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죽음이 통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면 앞에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예, death proof. 죽음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상태. 두 번째, 더럽지 않고인데, 이거는 오염되거나 변질할 염려가 없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에덴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름다움과 조화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무질서와 파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죄로 오염되기 전에 이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힘듭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마귀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과 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마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Sin proof. 죄가 전혀 발붙일 수 없는 어떠한 곳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표현은 재밌는데 헬라 사람들은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존재하는 식물이 있다라고 상상해 왔습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아마란트라고 붙였어요. 아마란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식물은 있겠지? 아마란트라고 부르자 쇠하지 아니하는 오늘 헬라 본문을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아마란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 있다라고 치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고목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태블릿은 시간이 지나면 생활기스가 생겨요. 모든 사람의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될 상속이에요. 저는 이것을 time proof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저는 이 영혼을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요 수천억 년이 수천억 년이 수천억 번 반복 되어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아니한 시간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분복이 된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됐는데 이것으로 이러한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이고요. 이게 무장이 잘 안 될 거예요. 생각이 쉽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자주 묵상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진리가 내 자신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죄와 전쟁을 벌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없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힘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멘탈로 머리 쪽으로 긁겠지? 전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맞습니다. 그리고 뻥뻥뻥 넘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수많은 공경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저 개인적인 확신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 구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함 이런 표현은요 포도송이를 이제 포도접틀에 넣어가지고 그 맨발로 으갤 때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으개잖아요. 그러면은 포도가 으개어져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때 으개는 그의 행위를 우겨쌈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방에서 압박이 다가오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박해하는 자가 자기를 체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그리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그의 몸에는 박해의 흔적이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날가지나 고난을 많이 받아서 몸 상태가 외부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엉망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겼을 때 아마도 뭔가 뭐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상책이나 찢어진 곳이 아문 흉터나 그것이 아마 수십 개였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부르심에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이거 우리 흉내내야 됩니다. 17절과 18절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가 붙잡았던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눈을 뜰 수가 있으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어떤 위험과 압박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저는 영혼을 수천억 년이 수천억 번 반복되어도 그 영혼의 문턱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잊고 호흡하는 이 7, 80년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환란과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30년, 40년이요? 이 영혼에 비해서 수천억 년이 수천억 번 반복되는 그 영원한 공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경한 것 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게 맞은 흔적이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받게 될 그 영광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씁니다. 자, 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전쟁이 이 지리하고 지치게 하는 뭔가가 끝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원한 영광이 확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 전체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 생각 세계 전체를 이런 구원의 투구로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물고기를 잡아서 누군가 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으면 생존할 수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그 베이스라인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1장을 마지막 때의 징조와 관련해서 약 30구절을 할애해서 자세히 묘사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절대 이 구절을 캐주얼하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울어야 됩니다. 곧 이것이 현실화 될 것이고 그러한 징조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얼마나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순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10절 11절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진 기근 전염병 지진 기근 전염병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진실이신 예수님.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목해야 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늘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지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힌트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를 아는 분들은 그게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을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 말을 했어요. 저도 이것을 밝힌 적이 있고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 현상은 임신한 여자의 해산이 임박한 그래서 그때 고통을 느끼는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통도 잦아지고 강도도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그 빈도도 잦아지면서 고통의 아픔의 크기도 커질 거라는 거예요. 빈도와 강도, 빈도가 잦아지고 진통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전 세대에 가끔씩 발생했던 지진, 기근, 전염병이 지금 자주 발생해요. 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에요.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강한 형태로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인 혼란을 무섭도록 변모할 것이에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인 혼란이. 성 정체성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시대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박해와 핍박의 표적이 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나를 체포당하도록 넘겨준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죠. 넘겨줘서 부모가 나를 넘겨줘서 죽이게 한다고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이 나를 확 사로잡는 어떤 주님을 경외하는 무언가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읽어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못한 채 뭐 이런 일이 있겠나? 뭐 이런 일이 있겠나? 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교회를 준비시키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90년 전입니다. 유럽 국가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유대인들이 곳곳에 그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들로서 나라마다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의사들, 법률 전문가들, 회계, 금융 관련해서 학교 교사들, 외국어 번역, 중요한 요직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았고 어느 영역 하나 유대인들이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 정권에 들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돌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 아이가 열이 나면 찾아갔던 옆에 있던 유대인 야곱 의사 선생님 그를 체포당하도록 그가 숨은 곳을 바로 고발합니다. 마치 수색대가 들이닥쳐서 체포하고 개토로 이송됩니다. 이것이 수만 곳곳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그 사회에 동화되었던 나라가 유럽 전체 국가 가운데 독일이에요. 네, 가장 강력하게 수색 작업이 벌어진 곳이 독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해요.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지금은 다가오지 않겠지만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전하지 않았다는 이 책벌은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8,90년 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듯이 전 지구적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계 전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그 구절이 있었지만 우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토록 열망하신 그 주님의 하신 말씀에 그토록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공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자연계 전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25, 26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힘들어요, 이 시간. 정말 두렵고 암울한 시간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수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이 속삭이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지경이 되면 분명히 원수는 다가와서 포기하고 굴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착용한 사람은 이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세상 전체가 어두워지고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체포의 표적이 되고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그러한 지경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고요. 무엇인데요 그것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곧 오신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그 속량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Apoptosis, redemption, deliverance. Deliverance.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구원의 시간이 도래했다. 마침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시간이 되었다는. 어두워지면 지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웅크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왜 머리를 들라 그랬을까요? 절망 가운데 전부 다 머리를 감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영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당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구원하시는, 지금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지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그래서 기도를 놓고자 하는 유혹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 10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아무리 내리쳐도 바위가 꿈쩍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영적 싸움을 내려놓고 싶죠. 낙심이 찾아드니까. 그때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 시편 27편 1절. 제가 애용하는 구절을 잘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고 싶어요.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0절에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고 주장하세요. 선포하세요. 10년 이상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10년을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10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작정을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면 낙심 대신에 지나간 10년 상관없이 이 10년의 그 기도가, 또 다른 10년의 그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요? 때가 이름이 그들이라고요. 군의 투구를 착용한 사람만이 황소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원수의 능력과 어떤 힘이 그리고 환경이 주는 네거티브한 상황이 아주 강해 보여도 주님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원의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는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기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되거나 조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사도바울이 처한 상황 같은 그러한 지경에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쓰십시오. 낙심되는 상황 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투구를 쓰는데 이렇게요. 나를 위해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죄에서 완전 자유로운 차원으로 나는 들어간다. 그때가 되면 모든 영적 전쟁, 지금 싸우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나는 자유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속임수와 억압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다. 로마서 8장 37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나는 반드시 여기 보세요. 부름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름을 받고 의로움을 입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나의 데스티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승리자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신적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만 누리고 있는 어떤 차원 있잖아요. 신적 수준의 영원.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열망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열두 사도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이러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완전 착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시는 세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저는 이 영적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 번째 무기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을 내어서 이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열망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 들 때 생활하는 순간순간에 이것을 떠올리면서 강력한 차원에 그래서 어떠한 어둠도 꿰뚫을 수 없는 그 구원의 투구가 각인에게 지속적으로 착용되어진 상태로 전쟁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